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 설교 말씀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격리로 말미암아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처소에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임재함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소망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표현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막연한 어떤 바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리고 언젠가는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통일이 될 거야, 그때 바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끝내 통일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의 소망은 반드시 되어질 미래적인 사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미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 진행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전능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무언가가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 그것을 열망하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몇 년 이때가 되면은 부활절을 지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근데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되새기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하여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 과거의 영광스러운 사건이 과거에 일어났지만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크게 불러일으키고 그 소망 가운데서 지금 오늘을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기념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져야 되는, 주님께서 품기 원하신다는 그 주의 뜻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즉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이란 말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고 흔하게 듣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굿뉴스, 좋은 엄청난 위대한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간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심각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한 상황 가운데, 물론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심각한 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위험하고 이렇게까지 심각한 줄, 중대한 공경에 찬 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암이 자라고 있는데도 그 내막을 모르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가끔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암이 아닐까 하는 친구와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 같이 동행해서 기다리다가 나도 한번 검사를 해볼까? 그러다가 상담받고 검사했는데 암 초기인 것이 발견되었어요. 깜짝 놀라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죠. 저와 여러분은 사실 암에 걸린 줄도 모르고 병원에 갔다가 갑자기 그 암을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가 직면한 그 영적 현실이 영원한 사망,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엄청난 결국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그 심각한 상황을 모른 채 살고 있었더랬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을 이러한 인류 전체가 직면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영적으로 진단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이며 인류의 현주소입니다. 여기 뭐라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어떤 시작 지점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한 지점이 있었고요. 이 유입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인류 전체에게 현실이 되었다고 성경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인류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들의 어떤 존재 예외 없이 사망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현실이 되어버렸고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인류는 숙명적으로 병들고 숙명적으로 늙고 숙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반전이 없을 것 같은 역전이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숙명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복된 진실을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는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는 선언하는 메시지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대로 우연히 이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 전체에 계시된 약속대로 성경대로 두 번 반복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과거 일정 시점 가운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2000년 전에 어느 금요일 오후 3시에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골고다 언덕에서 정확한 어떤 지점, 정확한 어떤 시점에 엄청난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분명히 발생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런데 누가 죽으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어떤 목적으로요?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분명하게 육체적인 죽음을 주님께서 경험하셨습니다. 무덤에 묻히는 장례 의식을 분명하게 치렀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인류 가운데 죽는 그 경험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경험하셨습니다. 생명 호흡이 정지된 채로 사늘한 시체가 되셨습니다. 돌로 깎아 만든 동굴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봉분이라든지 아니면 토굴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무덤에 묻히고 안치되고 처리되듯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고귀한 죽음을 죽이시고 사늘한 시신으로 변하셔서 다른 인류와 같이 보편적인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성경 이 표현에 의하면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시신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만 고스란히 남긴 채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세마포 안에 있던 그 몸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차원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부활의 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요, 독립된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나와 관련된, 우리와 관련된 엄청나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관련되어서 연관된 어떤 생각이 발전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달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뉴질랜드 정부나 뉴질랜드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에 주목했을까요? 이 사건이 나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작년 12월 달에? 2020년 1월 7일이 되었을 때 중국 당국에서는 이것을 새로운 종류의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기 뉴질랜드는 어떤 대책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사건이고 중국 내에서만 처리해야 될 어떤 감염병으로 인식했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이 아들께서 십자가에 가시고 그 죽음을 당하신 그분께서 무덤에 장사된 바 되시고 그리고 3일째 일어나신 그 사건은 우리와 무관한, 우리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나라는 존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이며 나의 영원한 생존이 걸려있는 아주 중대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금요일 4월 12일 전 마켓이 문을 닫았잖아요. 왜 휴일로 지킵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된 휴일입니까? 보통 우리는 영어로 Easter Friday라고 말을 하는데 Easter Friday, 성금요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금요일 못 박히신 것을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데서 출발한 거죠.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세속화된 이 세상은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루 쉬는 날, 하루 마켓을 문 닫는 날 이렇게만 인식을 하고 있죠.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날 십자가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무수한 양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특별히 1년 중에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되면 저녁 한 3시쯤 되어서 양을 잡습니다. 양의 목에 칼을 대어서 목을 따고 피를 흘립니다.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양을 잡던 금요일 오후 3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출애굽기 12장 5, 6절에 보면은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 6절 말씀요. 너희 어린 양은 험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이달 열 나흘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그것을 이제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지금 4월 달쯤 돼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여기가 3시에서 6시 그 사이를 의미합니다.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구약의 예표적인 그 명령이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곳에 가심으로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이 예표적인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해질녘 바로 금요일 오후 7시에 어린 양의 목에 칼을 대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어느 금요일 오후 3시 죽으십니다.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이 진리를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의 대상이며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고귀한 사실을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으로 되어 오십니다.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아들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로 그 원리에 따라서 죽기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죽을 수 있도록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분은 지속적으로 사망에게 잡혀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정한 시간까지 사망에 잡혀 있도록 하신 다음 그 사망에게 사망을 선고하십니다. 이 진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합법적으로 인류를 심판하실 수 있는 바로 그 권세를 획득하신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그의 종 요한에게 계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는 그 전에 요한 사도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만남의 장면이 너무 영광스럽고 엄청난 경험이었기 때문에 아주 죽은 것처럼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셔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에 그 사랑하는 사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주네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생명이신 그 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수단으로도 누구에 의해서도 파괴되거나 파멸되거나 죽음을 경험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자발적으로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죽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 되어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그런데 이제는 그분께서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결코 죽음이 사망이 그분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오히려 그 사망과 음부, 지옥을 컨트롤하는 사망을 다스리는 사망을 장악하는 나중에는 그 사망 자체 사망이라는 그 존재 사망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주께서 처단해버리는 그런 주가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은 참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한 개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부활의 몸을 먼저 입으시고 예를 보이신 거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사람이 되어서 이제까지 육체를 입은 사람이 어떨 것이다 라고 본을 보인 것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입으신 몸, 그 부활의 몸 그것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이 영광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섭리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을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9년 부활절 전후하여 약 10주에 걸쳐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부활 시리즈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몸이 어떤 차원인지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몸, 병들고 뭔가 먹거나 공급해 주지 않으면 피곤을 느끼고 죽을 때는 비참하게 색깔이 변하면서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냄새도 풍기고 그런 몸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어찌 보면 허무한 그런 몸. 그런데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뚜렷하게 네 개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성경에서 근거한 것이었죠. 잠시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절수가 있지만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0절이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네 가지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과 주님께서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 우리가 입게 될 몸, 그 사이에 뚜렷한 네 가지 차원이 다른 몸의 변화에 대한 것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여기 나와 있는 42절, 43절, 44절의 네 영역에서 아주 뚜렷한 변화. 첫 번째가 뭐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지금 부패할 수 있는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데요. 썩음, 다시 말해서 부패, 분해, 지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현주소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꼭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몸이 예외 없이 죽을 때 통과하는 이 냄새나고 분해되고 부패하는 이것이 미래의 어떤 시점에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반드시 부활의 몸, 부패나 변형의 가능성이 없는 이 몸을 영원히 입고 이 동일한 상태를 영원히 유지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묵상하거나 읽을 때 잠시 머무르면서 설교 노트 한 것이 있다면 그 노트를 꺼내놓고 잠시 머무르면서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육신적인 제한, 답답함, 그 현실을 떠나서 장차 나에게 현실이 되어질 부패와 변형의 가능성이 없는 그리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을 그 몸. 그 생각할 때 그것이 소망으로 작동하고 오늘을 이기는 힘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발휘되는 믿음의 힘이에요. 두 번째 그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흉한 모습의 몸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의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거죠. 생명이 떠난 시체의 모습 참 흉합니다. 흉적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 대상을 볼 때 그 자리를 뜨고 싶지 않을 정도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지닐 것입니다. 너무 매력적이어서 우리가 입을 그 몸은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 아름다움에 눈을 떼지 못하고 그 자리를 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매력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해요. 세 번째는 연약한 몸에서 강력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란 거죠. 질병이나 장애 무력한 그런 몸이 아니라 깨어지기 쉬운 그런 제한된 능력이 아니라 강력할 거라는 겁니다. 제가 강력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묘사할 때그 강력함은 그냥 우리가 힘이 세어질 것이다. 슈퍼맨처럼 어떤 뭐 힘이 강력해져서 아무거나 이렇게 밀고 움직이고 뭐 높은 데서 이렇게 점프해도 다치지 않는 그런 몸이 될 것이다. 이것을 다 포괄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력한 몸이 될 것이다. 연약한 몸에서 강력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이 측면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유추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은, 자, 제자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기들 차례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가 지배했던 것이죠. 그 우발 사태에 대비해서 문을 다 잠그고 있었는데, 그때 문을 열지 않는 상태로 부활의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 슥 들어오세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체적인 한계로는 그러고 싶지만 이 벽을 통과한다든지 문을 열지 아니하고 이쪽 문 밖에서 저쪽 문 밖으로 이동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걸어오십니다. 이것이 연약한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강력한 몸을 입게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저는 이 차원의 몸을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떨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섬기는 이것, 내 주님 안에 있는 이 확신, 이런 엄청난 사랑과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언젠가 이 사실이, 바로 이 진실이 나의 사실, 나의 현실, 진실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43절에 보면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spiritual body. 영적인 몸으로. 지금 우리가 있게 될 몸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살이 붙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차원까지 넘나들 수 있는 미래에 우리가 있게 될 몸은 지금 이 땅에서 입고 있는 그 몸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그 신체는요, 지금 이 세상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입게 될그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그 몸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지금의 세상을 초월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물리적인 공간 말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바로 그 세계, 천사들이 경험하는 그 세계, 천사들이 갈수 있는 그 세계, 지금 이 몸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입으신 부활의 몸을 입는 순간, 바로 사람의 몸으로 넘나들 수 없는 그 차원의 공간, 완전한 제한이 풀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공간에 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실제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실제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것,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렇습니다. 상식으로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래사막에 오아시스가 보이는, 근데 실제로는 오아시스가 없는데 모래사막만 펼쳐져 있는데 지친 여행객의 눈에 갑자기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근데 그곳에 당도하면은 오아시스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기루 현상이라고 합니다. 실제는 없는데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고 소망하는 것은 사막에 지친 여행객이 착각하는 신기루 현상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반드시 현실화됩니다. 반드시 그때는 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리던 그것이 실제화되는 그 때가 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신기루를 믿는 것처럼 착각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 성육신은 실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실제입니다.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 이전에 입고 있었던 인간이 그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 부활 사실입니다. 그 부활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약혼 반지 있잖아요. 그 약혼 반지는 몇 달 뒤에 있게 될 결혼식을 보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engagement ring이라고 합니다. 약혼 반지요. 결혼식을, 결혼을 보정하는 거죠.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내가 주인공이 될 것을 주 성인께서 이미 약혼 반지로 결혼식을 기다리면서 열망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참 이것이 믿어질까?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의 보정으로 약혼 반지처럼 우리 개인의 심령에 내부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미래에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난다는 죽음의 경험 뒤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것을 두심으로써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 영원한 비전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기대감에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확신이 좀 더 구체성을 띄웠으면 좋겠고요. 부활의 사실에 대한 자기 자신에게 연관시킨 어떤 진리가 힘을 얻어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런 변수가 생기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어그러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파도처럼 연이어서 와도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소망 확신 가운데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이 소망 확신 가운데 오늘을 살게 하셔서 다가올 미래에 되어질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활에 관련된 그 진리가 내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